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미국이 작성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실패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지지해야 채택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에 있어서 오늘은 매우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행동하기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의안 초안을 지난 9주 동안 회람해왔다며 그동안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들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포괄성과 유연성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초안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는 북한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 이유로 13개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고 이건 옳은 것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한반도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당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안보리의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통제불능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 결의안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북한과 인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탄력을 불러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우리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은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전설하면서 중국을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국제질서에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 대통령의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우리는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인 중화인민공화국에 여전히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경제, 외교, 군사기술 부문에서 갈수록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의도와 야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대신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베이징이 궤도를 수정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체제를 위한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도록 베이징을 둘러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허위 정보를 퍼뜨려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중국의 대외정책에 먹칠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압해 미국의 패권을 수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 질서에 가장 엄중한 장기적 도전이라는 말은 완전히 흑백 전도라며 중국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국제 질서의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명백한 학살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 연설을 통해 현재 점령군의 돈바스 공세는 해당 지역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며 그들은 볼로바카나, 마리우폴에서 그랬던 것처럼 포파스나, 바우무프트, 리만, 리시칸스키, 세베로도네츠크를 잿더미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인접한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같은 도시들에서는 러시아군이 점령군 전상자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람을 직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강제 추방과 민간인 집단 살해를 포함한 모든 행동은 러시아가 추구하고는 명백한 학살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러시아를 살리기 위한 모든 종류의 지연, 논쟁, 제안은 새로이 죽임을 당하는 우크라이나인과 대륙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톨로 방송사의 남성 기자들이 마스크 차림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전파를 걱정해서가 아니고요. 최근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얼굴을 가리라는 명령을 받은 여성 동료들에 대한 연대와 또 변화를 바라는 항의의 표시입니다. 아프간 탈레반 정권은 지난 19일 이틀간의 시한을 주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여성은 얼굴을 가리고 눈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권고지만 최종 결정이며 논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명시한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프간의 대표 방송사인 톨로TV의 여성 진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눈만 빼고 얼굴을 감싸는 이슬람 복장인 니캅과 유사한 형태의 가리개를 쓰거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텔레비전 앞에 서고 있는데요. 일부 남성 앵커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방송하고 또 마스크 차림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상황과 연대 움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에는 Free Her Face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요. Free Her Face. 아프간 여성들이 얼굴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알림 운동입니다. 평소 인터뷰를 하던 톨로 앵커들이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언론들의 인터뷰 대상이 돼서 지금 얼굴을 가리고 일하는 것의 의미와 또 처해 있는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에 입을 가리고 말하게 하는 탈레반의 조치는 아프간 사회에서 여성들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아프간 여성 앵커와의 인터뷰 영상을 트위터에 게재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8일 토요일 북한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토요일 김영권이 영상 5도로 가장 낮고요. 희산이 7도, 중강청진이 10도, 함흥이 12도입니다. 신의주와 평양이 14도, 개성 13도, 장전, 원산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선봉이 영상 19도까지 오르고 청진 20도, 신의주 25도, 개성이 26도인데요. 나머지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자외선 주의하시고요. 또 기온이 크게 오르고 건조한 날씨입니다. 해산이 27도, 중강 28도, 평양 남포 31도, 자강도 강계가 30도고요. 강원도 장전 30도, 함흥 원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전화로 식량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임란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이탈리아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26일 전화 통화를 하고 식량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이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보도문에서 두 정상의 통화가 이탈리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두 정상이 식량 위기 해소 방안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까?
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 서방의 제재를 정치적인 걸로 규정하고 만일 이 제재를 푼다면 러시아가 식량과 비료 수출을 통해서 식량 위기 극복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또 푸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포함해서 선박들의 운항 안전 확보 조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도 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네, 드라기 총리는 이날 저녁에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먼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전 세계,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 미칠 인도주의적 위기의 심각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자신의 의무로 여겨졌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의 식량 위기가 서방의 제재 잘못이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드라기 총리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서방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죠.
네, 맞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지난 19일에 전쟁이 장기화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급 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기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은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작은 문제, 엄청난 양의 곡물이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안전하게 출항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그 서방의 제재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셈인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백악관은 안전한 곡물 수출의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야기된 이 식량 위기를 무기화해서 세계를 인질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얼마 전에도 이 곡물 선박의 출항을 위해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25일 러시아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요. 만일 국제사회가 제재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가 인근 수역에 설치한 기뢰들을 제거하면 러시아는 곡물 선박들이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불가리아와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6개 나라의 정부 요청으로 이들 나라 선박의 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영토를 조건으로 한 휴전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대통령은 최근 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안보포럼 영상에서도 러시아와 정전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하지만 개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협상을 할 수 있고 또 푸틴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란스키 대통령은 26일 밤 야간 화상연설에서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제재 합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걸 비판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유럽의 돈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남부 마리우폴 등의 주요 거점을 확보한 데 이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총공세를 펼치면서 이 일대의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27일 리만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리만이 어떤 곳입니까?
네, 러시아군은 현재 이 돈바스를 크게 세 방향에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북쪽에 있는 곳으로 철도 요충지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며칠 동안 이 동부 요충지인 리만에서 격전을 벌여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 리만이 함락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대통령 보좌관이 26일 밤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마을이 넘어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아레스토비치 보좌관은 또 전반적으로 러시아의 작전 관리 능력 그리고 전술 수준이 발전한 걸로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동부의 또 다른 격전지인 세베로 도네츠크도 러시아군의 맹폭에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세베로 도네츠크 시장은 26일 전체 주거용 건물의 60%가 파괴되고 적어도 1,5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발표했군요.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주제로 연설했는데요. 중국이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장기적인 도전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이 도전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로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대중국 전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16개월 만에 미국의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략을 밝힌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법과 원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지만 이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스스로 이를 바꿀 걸로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베이징에 대한 전략적인 환경을 만들어 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대중국 전략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전략이 투자, 동맹, 경쟁이라는 이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먼저 투자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인프라와 연구 개발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과학과 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인 동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이 동맹과 우방국들의 연대를 통해서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대의를 증진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강화하고 또 미국과 호주, 일본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를 새로 출범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 또 동맹 강화를 기치로 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연대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달에 워싱턴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새로 출범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마지막이 경쟁 전략이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앞서 말한 이 투자, 동맹이라는 이 두 개의 핵심 자산을 이용해서 중국과 경쟁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이 도전의 범위와 규모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국 외교에 대한 시험이 될 거라면서 국무부 안에 대중국 정책의 전반을 조정하고 이행할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갈등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군요.
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26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축출된 임란 칸 전 총리는 이날 이슬라마바드에서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의회 쪽으로 행진하면서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이슬라마바드는 물론이고 라호르, 카라치 등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의회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 나무나 차량, 상점 등을 방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이 과정에서 적어도 18명의 군인과 경찰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자, 칸 전 총리와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네, 정권 퇴진과 조기 총선입니다. 칸 전 총리는 이날 경찰과의 충돌 후에 일단 시위대를 해산했는데요. 정부에 엿새 말미를 주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엿새 안에 결정하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칸 전 총리는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 달인 6월에는 반드시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위를 주도할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네, 파키스탄의 차기 총선은 내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는 왜 축출된 겁니까?
네, 지난달 파키스탄 의회에서 불신이 많이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파키스탄 야권은 이 칸 총리의 경제 그리고 외교 정책을 문제 삼아서 불신임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서 결국 칸 전 총리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칸 전 총리는 축출 배후에 미국과 파키스탄 군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음모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파키스탄 군 당국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 총리가 선출됐고요.
네, 맞습니다. 파키스탄 의회는 칸 총리 축출 바로 다음 날에 야권 인사인 쉐바즈 자리프 전 펀잡주 총리를 새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의 동생으로 파키스탄에서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정치 가문 출신인데요. 반면에 칸 전 총리는 파키스탄의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으로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예.
자, 지금 샤리프 총리는 칸 전 총리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더 계속되면 칸 전 총리를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위로 수백 명이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파키스탄의 경제도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죠.
네, 임란 칸 전 총리는 재임 기간에 중국의 대외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을 강행해서 이 파키스탄의 부채를 늘리고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덮쳐서 물가 폭등, 외환 위기 등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지금 파키스탄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간의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파키스탄 관리들과 IMF 관계자들이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구제 금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MF는 회담 후 성명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경제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연료 보조금을 없애는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 연료 보조금 제도는 휘발유 가격의 인상을 막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임란 칸 전 총리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번 주 초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기 옹호 단체인 전미총기협회 NRA가 텍사스주에서 연례 총회를 강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가 뉴욕주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5%로 하향 조정됐지만 소비 지출은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텍사스 총격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유벨드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어린이 19명, 교사 2명이 숨졌는데요.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의 교내 진입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경찰관들에게 빨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느냐고 소리쳤을 정도고요. 일부는 총을 달라면서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체한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40분에서 60분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데 따르면요. 이 총격범이 24일 오전 11시 28분경에 이 학교에 도착을 했고 11시 40분경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총격범을 사살해서 상황이 종료됐다는 이 경찰 무선 교신이 이뤄진 게 12시 58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도착한 후 교내로 진입하기까지 1시간 정도 걸렸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 학교에는 무장 경찰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보도는 이 학교 경찰이 건물 밖에서 총격범에게 대응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총격범이 도착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래 잠겨 있어야 할 학교 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이 총격범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쉽게 교내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네, 아직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스티브 매크로 국장은 앞서 25일에 이 핵심은 경찰이 출동했고 즉각 대응했으며 이 총격범을 교실에서 제압해서 사살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에스칼론 텍사스 공공안전부 지역 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된 후 4분 뒤에 UBLD 경관 2명이 학교를 달려갔지만 이 총격범이 총을 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현장에 모여든 부모들과 주민들이 경찰에게 빨리 교내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당시 경찰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알려줬습니까?
네, AP통신은 모여든 부모들 때문에 오히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반응을 경찰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부모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상황을 통제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찍어서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학교에서 총격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안에 있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밖에 서 있기만 한다고 그런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인근 고등학교를 중퇴한 18살 청년 셀버도 라모스 씨로 그 총격범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에 관해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신병 병력이라든가 이 전과는 없는 사람인데요. 다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고무탄을 이 무차별로 쏘는 등이 걱정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5살 독일 소년은 총격범이 온라인에서 대화하는 도중에 사람들 집에 죽은 고양이를 던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밝혔고요. 라머스 씨는 이 범행 직전에 이 소녀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 19명, 교사 2명이 숨졌고요. 또 부상자들도 많이 나왔는데, 부상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부상자가 17명에 달한다고 앞서 그레그 에버 주지사가 밝혔는데요. 이 부상자 가운데는 교실에서 총에 맞은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한 교사 어마 가르시아 씨의 남편이 26일 장례식을 준비하던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 아내를 잃은 충격과 슬픔 때문이라고 유족이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규모 총기 옹호 단체 행사가 텍사스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총기 옹호 단체죠. 전미 총기협회 NRA가 27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례 총회를 진행합니다. 같은 텍사스주에서 또 이번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UBLD에서 약 48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리기 때문에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총회 기간에 이 각종 총기를 전시하는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 등 주요 공화당 정치인들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연사들은 예정대로 다들 참석합니까?
네, 에버 텍사스 주지사를 포함해서 일부 연사와 공연자들은 행사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이 NRA 총회에서 연설하는 대신에 유족들을 만나서 위로하겠다고 전날 밤에 밝혔고요. 아메리칸 파이란 노래로 유명한 가수 겸 작곡가 돈 맥클레인 씨는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런 행사에서 노래하는 것은 무례하고 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NRA 측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NRA가 온라인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자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강조하는 등 유벨드 총격 사건을 생각할 것이다.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필 전이 NRA 이사는 총기 접근 제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총기 규제는 답이 아니고 정신 건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총기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텍사스는 총기 소지 권리를 강조하는 주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이 주지사가 이 총기 관련법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텍사스주에서 이 총기 사건이 늘었다는 집계가 있습니다.
네. 자, 전미 총기협회, NRA 연례총회가 이렇게 강행되는 데 대해서 혹시 백악관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26일 이 NRA 지도자들이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NRA 지도부가 청소년들에게 전쟁 무기를 팔기 위해 홍보하는 총기 제조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인 24일 저녁에 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NRA 총회 기간에 행사장 주변에서 총기 반대 시위도 벌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휴스턴에 본부를 둔 민권단체 FIER 등은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 건강 위기를 다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에버 주지사에게 도전하는 베토 오러크 민주당 후보도 항의 시위에 동참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계속 불리한 판결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가 뉴욕주 당국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조사에 나가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판사 4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가 이 만장일치로 지난 2월에 나왔던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녀가 5명이죠? 두
네.
자녀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입니다. 이두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에서 오랫동안 일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항소심 결정에 대해서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이날 26일 법원 결정을 반기는 성명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드시 그의 금융 거래에 관한 합법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그 누구도 이 법망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법원 결정은 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끄는 민사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주는 거의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그룹을 조사해 왔는데요. 지난 1월 제임스 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로 부동산 가치를 줄이는 등 허위로 명세서를 꾸민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당시 앞서 지난 1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뉴욕주가 하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고, 이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주 법무장관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주가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1심 법원에 이어서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이런 요청이 기각된 겁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의 권리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주가 진행하는 이 민사조사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경우 이 맨해튼 지방검찰에 엘빈 브레그 검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별도의 탈세 관련 형사수사가 있는데요. 그 형사수사에서 증언이 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네, 이 뉴욕주 법무부는 형사 범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이 관련 사실의 민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진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자녀가 이 자기 부재 거부 이 특권을 규정한 수정 헌법 제5조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 자기 부재 거부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 누구도 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뉴욕주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곧 진행될까요? 아니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고할 계획일까요?
네, 상고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3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한다면 14일 이내에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만약 뉴욕주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여러 조사와 소송에 연루돼 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이 이 조지아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조사를 포함해서 2020년 대선 사기 주장과 관련한 여러 조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조사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 트럼프 그룹의 범법 행위 의혹과 관련한 조사, 또 재산 분배를 둘러싼 조카와의 법정 다툼, 세금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소송 등 여러 법적 문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해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조금 하향 조정됐네요.
네, 미 상무부는 26일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1.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공개된 속보치 -1.4%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건데요. 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와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눠서 발표되죠. 따라서 다음 달에 나올 확정치에서 또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게 몇 달 만이라고요?
네,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 당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극심했던 시기로 경제 성장률이 무려 -31.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분기에 바로 이 3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반등했고요. 그 뒤 6분기 연속으로 이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 성장세가 꺾인 겁니다.
네. 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전체 GDP를 3.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기업들의 재고 투자 완화도, 둔화도 영향을 줬는데요. 지난해 연말 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를 축적했던 기업과 상점이 재입고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거고요. 또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감소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하지만 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그렇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아우르는 2분기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34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2월에 내놓은 전망치 4.2% 성장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입니다.
네. 어떤 요소가 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이 에너지와 곡물 그리고 여러 상품 무역에 영향을 주면서 물류 정체 현상을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는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요인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거는 뭘까요?
네. 네, 이 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입니다. 이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요. 이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소비자 지출은 3.1%가 증가해서 이 속보치 때 증가폭 2.7%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이 생산성을 높이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 투자가 6.8%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 노동부는 지난 15일 주간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8천 건 감소한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서 14일 주간에 131만여 건으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는 약 134만 6천 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의 노동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4월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요. 이 고용주들이 지난 12개월 연속으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렸고요. 또 실업률은 3.6%로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기업들의 이 구인 건수 역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일본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쿼드 대면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 회의 후 약 8개월 만이었는데요. 쿼드 정상들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증진, 협력과 교류 강화를 다짐하는 공동성명도 내놨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4자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쿼드의 뜻.
영어 쿼드는 숫자 4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쿼드 역시 4라는 뜻의 4개국을 의미합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으로 이루어진 정부 간 안보협의체인데요. 쿼드의 공식 명칭은 쿼드 안보대화로 이들 4개국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기구입니다.
쿼드의 출발.
쿼드는 당초 안보협의체가 아니라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쿼드의 시초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인도양에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연안 국가에 거대한 지진 해일,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2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들 4개 나라가 복구 작업을 위해 함께 논의한 게 오늘날 쿼드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는데요. 이때 아베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있던 미국, 일본, 호주로 이루어진 3국 공식 대화체 인도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전략적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합니다. 이에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로 이루어진 쿼드는 실무그룹 회의와 해양훈련도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2기를 앞두고 이른바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구상을 펼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데요.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태평양 역내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서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상황과 중국의 반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쿼드는 한 차례 모임을 끝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쿼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쿼드 재결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는 4개국 협의체 부활에 뜻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야기된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타이완 관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등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고요. 호주와 인도 안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쿼드의 강력한 주창자였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쿼드의 재결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각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역내 안보와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는데요. 사실 쿼드는 당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발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힘의 균형과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각국의 암묵적 동의 속에 출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The so-called Quad that includes, of course, Japan and Australia and India as they're promoting the United Stat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쿼드는 2017년 첫 실무급 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또 2020년 11월에는 인도양에서 4개국이 처음으로 합동 군사 훈련도 했는데요. 그간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군사 훈련에 미진한 태도를 보였던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세 나라만 해오던 정기 훈련에 전격 합류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쿼드.
2021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쿼드는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 복귀를 시작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돌려놨는데요. 하지만 쿼드에 대해서는 계승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출범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쿼드 외무장관들이 화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3월에 역시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첫 정상회의에서 4개국 정상들은 쿼드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도 내놨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쿼드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협력할 거라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공개 발언과 성명에서 모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2차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핵심 일정이었습니다.
So the Quad has a lot of work ahead of us. It's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we have a lot of work to do keeping this region peaceful and stable, tackling this pandemic and the next one.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기적으로 민감한 때에 쿼드 지도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인 건 그만큼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을 부각한 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쿼드 정상들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결의를 확인하고 국제 질서의 핵심이 국제법과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존중이라는 걸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공동성명에도 중국을 직접 명기하진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느슨한 비판을 내놓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쿼드와 함께 종종 거론되는 게 쿼드 플러스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등 세 나라를 추가해서 이른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세 나라는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략적으로 고심했는데요. 쿼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로선 쿼드 플러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쿼드가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 맞서 결성된 안보 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인도태평양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입니다. 솔로몬 제도가 국제정치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나세 소가발의 총리는 1955년생으로 올해 67살입니다. 소가발의 총리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솔로몬 제도로 옮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슈아젤 섬을 떠난 그는 솔로몬 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가 있는 과달카날 섬으로 가서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일하다가 재무부에 들어가 관직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7년 동슈아젤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처음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재무장관에 발탁됐다 밀려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야권 세력으로 변신하게 되고요. 2000년에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솔로몬 제도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했는데요. 혼란의 와중에 소가발의 총리가 의회 표결을 통해서 총리로 선출돼 축출된 총리의 자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치러진 총선에서 그의 정당은 겨우 3석을 얻는 데 그쳐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2006년 당시 총리가 사임하자 소가발의 총리는 또다시 총리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내세운 후보를 물리치면서 다시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는데요. 소가발의 총리가 이끄는 정당은 2014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세 번째로 총리직을 맡았고요. 2019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서 현재 네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가발의 총리 임기는 2023년까지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마나세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흔하다, 널려있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just love the seashore. I could stay here and look at the ocean all day.
Me too. Hey, look out there. Is that a hot air balloon?
Not just one. There are many hot air balloons. It must be a race or something. Amazing. That is going to be breathtaking. Get your camera ready.
I can't. I'm supposed to meet a friend for ice cream.
If you go now, you'll miss the balloons flying by.
But this friend is a guy. A really cute guy.
Cute guys are a dime a dozen. I just love the seashore. I could stay here and look at the ocean all day.
나는 해변이 정말 좋아요. 나는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며 여기 있을 수 있어요.
Me too. Hey, look out there. Is that a hot air balloon?
저도요. 저기를 봐요. 저거 열기구인가요?
Not just one. There are many hot air balloons. It must be a race or something. Amazing.
하나가 아닙니다. 열기구가 많이 있어요. 경주든 뭐든 하나 봐요. 놀랍군요.
That is going to be breathtaking.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breath, B-R-E-A-T-H, 숨, take, 가져가다. breath와 take가 합쳐져서 숨을 가져가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광경에 숨이 멎을 듯한 이런 뜻입니다.
Get your camera ready.
카메라 준비해요.
I can't. I'm supposed to meet a friend for ice cream.
안 돼요. 친구와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어요.
If you go now, you'll miss the balloons flying by.
만약 지금 가면 풍선이 날아가는 건 못 볼 겁니다.
But this friend is a guy. A really cute guy.
그러나 이 친구는 남자예요. 아주 귀여운 남자.
Cute guys are a dime a dozen.
귀여운 남자는 a dime a dozen. 아주 흔합니다. dime, 10센트, dozen, 12개. Dime a dozen, 10센트 동전 12개. 미국에서 10센트 동전은 흔하고 그것으로 어떤 물건을 사기에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 값싸고 흔하다, 널려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a dime a dozen 이렇게 말을 합니다. Cute guys are a dime a dozen. 귀여운 남자들은 a dime a dozen, 아주 흔합니다.
As you probably know, a dime is only worth 10 cents or one tenth of a dollar.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는 것처럼 dime, 10센트죠. 1달러의 10분의 1입니다.
These days, you cannot buy much with that.
요즘에 10센트로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So anything that is a dime a dozen is very common or also very cheap.
그래서 a dime a dozen, 흔하거나 아주 싼 것을 말할 때 a dime a dozen이라고 합니다. A dime a dozen, 너무 흔해서 가치가 없다.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h, I just love the seashore. I could stay here and look at the ocean all day.
Me too. Hey, look out there. Is that a hot air balloon?
Not just one. There are many hot air balloons. It must be a race or something. Amazing. That is going to be breathtaking. Get your camera ready.
I can't. I'm supposed to meet a friend for ice cream.
If you go now, you'll miss the balloons flying by.
But this friend is a guy. A really cute guy.
Cute guys are a dime a dozen.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너무 흔해서 가치가 없다, a dime a dozen,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